저는 오늘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더니 저에게 아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저는 글쎄다 그랬더니 저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싫어요.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애들은 뭘 아는지 지도자를 벌써 선택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의 새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때보다 더 참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정말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합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총리는 없지만은 2인자급으로는 부통령이 계신데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올해 74살입니다.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역시 올해 73살이십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미국보다도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애굽에 총리가 되었는데 30살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웬만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나이였고 금방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경영은 나이와 경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와 그 신하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천재 중에 천재들이고 인재 집단들이었지만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나라를 정말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통치자가 될 때 이건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대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치인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어두운 바로의 영혼을 빛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2단계, 2단계, 2단계로 인도하시려는구나. 그것을 본 것이고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요셉을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세상의 경력이나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서는 바로의 술사는 될 수 있어도 바로의 총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그런 신하들, 술사들을 지식은 흉년이 왔을 때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요셉은 흉년을 이겨내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미국 공교육을 K-12라 그럽니다.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13년이죠. 여러분 이 13년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술사를 양육할 따름입니다. 아주 전제적인 술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오면 생명을 전해주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굽의 술사가 아니라 총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어진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총리로서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년 풍년입니다. 애굽은 원래가 풍성한 땅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곡식이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인데 그 위에 7년 풍년이라고 한 것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해들이었습니다. 온 땅이 황금빛이고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 시대하고 비슷했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던 시대입니다. 똥이야 하면서 버리는 시대. 뭐 그런 시대가 애굽의 7년 풍년이었습니다. 이때 총리로서 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풍년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매. 세금으로 걷는 곡식의 양은 34절에 보면 이 5분의 1입니다. 수확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소득세를 받는 것이죠. 이 소득세율이 20%라는 것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애굽 백성들에게 평소에 20%를 내라고 했으면 좀 원망했을 것인데 워낙에 풍년이다 보니까 20% 세금 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5분의 4를 가지고도 자기 집에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없어요. 광을 짓고 창고를 짓고 지어도 이 오는 곡식들을 다 저장하지 못해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고맙기까지 한 그런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풍년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마을마다 막 수만 개의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옮겨오기도 쉽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흉년 때에 굶주린 사람이 금방 다가갈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이 10리, 20리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그냥 곡식 창고가 있어서 긴급 구조가 가능하도록 동네마다 곡식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곡식 거두은 것을 세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고 나면 또 가져오고 다 세었는데 또 가져오고 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곡식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풍년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곡식이 쏟아진 7년 내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거두고 조직적으로 창고를 만들고 마을마다 저장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이유가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